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중국이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떠난 바로 다음 날 대만 해역 곳곳을 겨냥해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군용기는 100대나 동원됐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이번 훈련을 통일작전 리허설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에선 펠로시 의장 행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권민철 특파원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청구서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어제부터 사상 최대의 대만 봉쇄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중국 미사일의 대만 관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대만 해역 곳곳에 탄도미사일 11발을 장렬시켰습니다. 대만 영해 침범은 예산일이 됐습니다. 중국 매체는 대만 무력통일 리허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대만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해로, 하늘길 모두 닫혔습니다. 세계 컨테이너의 절반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세계 물류 대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NBC의 분석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만 해협이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킬 겁니다. 그곳에서 갈등이 터지면 그 결과는 그 지역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중국이 펠로시의 대만행을 군사도발의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방문으로 미중 사이의 아태 동맹국들의 입지가 곤란해졌다. 따라서 현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대만에 이어서 한국을 찾은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데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면담이 아닌 이 전화통화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펠로시 패싱이라는 비판도 이뤘습니다. 보도에 조태인 기자입니다.
대만 다음 방문지로 한국을 찾은 펠로시 의장은 어제 오전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펠로시 의장은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40분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휴가와 펠로시 의장 방한 일정이 겹쳐 별도의 면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펠로시 패싱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만남 대신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너무 의식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한국 측 관계자가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외교적 결례를 했다며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례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는 영접을 의회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게 세계 공통의 의전 방식이에요.
여야는 서로를 탓하면서 미 권력서열 3위에 대한 의전 결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죠. 장 기자?
네.
자, 펠로시 의장이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마중 나간 사람이 없었고요. 대통령과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결례 맞습니까?
네.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결례라고 하기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예.
먼저 결례 논란 한번 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의회 대표이자 여당 당수입니다. 영접은 국회가, 회담은 국회의장과 하는 게 의전상 관례고요.
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보통 이 예방을 하는 형식으로 접견 형태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국회 설명을 들어보면 펠로시 의장 전용기가 밤늦게 도착해서 미국 측에서 영접을 사행했다고 하죠. 사전에 양해가 있었던 걸로 보여서요. 영접을 안 나간 게 결례다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또 대통령 면담은 대통령이 직무 중에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요. 휴가 중에 집무실로 급히 돌아와서 펠로시 의장을 만났다 하면 또 이게 과잉 의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했고 중국이 예. 실탄 사격을 비롯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이 상황이 긴박한지라 논란의 당사자였던 펠로시 의장의 의중을 직접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라도 얘기를 나누는 게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네. 일본은요 외무성 부대신이 어제 저녁에 영접을 나갔고 네. 오늘 기시다 총리와 오찬도 잡혀있죠?
네. 그런데 일본은 그 내각제 국가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여당 당수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맡고 있죠.
예.
그래서 총리가 여당 당수 자격으로 펠로시 의장을 의전하는 건 격에 맞습니다. 회담 당사자가 되겠고요. 또 영접을 나간 오다와라 기요시 외무성 부대신도 자민당 4선 의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외교부 차관하고는 좀 지위가 다르죠. 의전을 놓고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결례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대신에 네.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조금 더 풀어주시죠.
네. 지금 논란은 대통령 휴가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이미 몇 주 전에 잡혀 있었던 계획이고요. 대통령실도 일정을 미리 통보받고 미측과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 언론에선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중국 매파로 유명한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자, 이 부분을 외교 안보 그리고 정보 당국자들이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특히나 중국의 군사 대응 움직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를 예측하고도 군 통수권자이자 외교수장인 대통령이 휴가 일정을 강행했다 하면 이게 문제고요.
예.
반대로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세 분석과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당도 단순히 외교 결례를 정쟁거리로 삼을 게 아니라 현 정부의 동맹 관리 그리고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을 짚어줬으면 좀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장규석 기자였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우리나라는 균형 외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신경 쓰는 외교적인 부분이 바로 한일 관계 개선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99엔 우리 돈 931원의 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우롱했습니다. 정다운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93세 정신영 할머니의 통장에 일본 연금기구가 입금한 99엔이 찍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931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1945년 광복 당시 지급했어야 할 후생연금의 존재를 감춰오다 그간 오른 화폐가치를 무시하고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한 겁니다. 정신영 할머니입니다.
쓰레기만 또 모으는 통장에 2009년
일본 정부로부터 99엔을 지급받은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작값도 못 되는 것을 우리는 안 받으려고 던져버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일본이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우롱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계속 촉구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8분입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미국에서 우주를 향해서 날아오르는데요. 오후 2시쯤 비행 궤적 진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근호 기자입니다.
다누리는 잠시 뒤인 오늘 오전 8시 8분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나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다누리는 발사 약 40분 뒤 발사체와 분리되고 1시간 뒤에는 지상국과 처음으로 교신을 합니다. 대여섯 시간 뒤에는 다누리가 목표로 하는 달 전위 궤적 진입에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는 약 넉 달 반 동안 비행해서 오는 12월 31일 달 고도 100km의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대관 달 탐사 사업 단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지상 컨택이 잘 되느냐. 그래서 아마 그 순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3년도 1월 1일 날 달 궤도에 들어갔다고 그때 처음으로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일단 궤도에 안착하면 다누리는 하루에 12번 달을 공전하며 세계 최초의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 등의 과학 임무를 1년 동안 수행합니다. 정부는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031년에는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예고도 없이 발표하면서 졸속 추진 비판을 받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는 불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학기 학교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퇴장했는데요.
참석하신
우리 피해 봤는데 질문 안 받으세요?
마음에
통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도 만나서 여럿이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학제 개편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여론을 듣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만 매매가격이 전세값이랑 같거나 전세값이 더 비싼 전세계약이 900건 이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깡통 전세, 즉 전세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부동산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20, 30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종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깡통 전세, 그러니까 전세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축 빌라에서 이런 깡통 전세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횡행하면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2030 세대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측이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보장하고 이사비나 이자 지원금을 챙겨주겠다며 깡통 전세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도 나왔습니다. 결국 전세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공사 측에 피해를 돌리는 겁니다. 30대 임모 씨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통해서 이자 지원 명목으로 현금을 받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가 전세 세입자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매우 혹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깡통 전세에 불안하게 살기보다 차라리 월세로 가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고 신축 빌라라면 전세가 아닌 되도록 월세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통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입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부인 목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아주 나쁜 아이들이거든요.
한편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전세 사기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CBS 뉴스 김정록입니다.
내일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합니다. 지난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올랐기 때문에 한국 팬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요. 손흥민의 토트넘 첫 경기는 내일 밤 11시에 열립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 프리미어리그가 내일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널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 2위 리버풀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내일 밤 11시 사우샘프턴과 시즌 첫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시즌 23골로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이번 시즌 역시 강력한 득점왕 후보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2008년 리그컵 이후 첫 우승을 위해 전 포지션에 걸쳐 6명의 선수를 보강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프로 데뷔 후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토트넘을 거치는 동안 한 차례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기에 우승이 간절합니다. 한편 황희찬의 울버햄프턴 역시 내일 밤 11시 리즈 유나이티드와 개막전을 펼칩니다.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올해 7월 상순에 전국 평균 기온이 관측 통계를 내기 시작한 50년 만에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지난달 상순 전국 평균 기온은 27.1도, 최고 기온은 32도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 폭염일수는 5.81, 열대야일수는 3.81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오늘도 참 많이 더울 텐데 궁금한 거는요, 이 더위가 네. 언제까지냐 하는 이 점입니다.
네, 요즘 8월 초순답게 폭염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이번 주말 주일까지는 이 폭염이 최고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다음 주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그나마 이번 주보다는 무더위가 조금 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에도 일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한낮에는 어김없이 견디기 힘든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 37도까지 치솟겠고 강릉 35도, 춘천, 청주, 전주 34도, 서울 32도의 분포로 어제만큼 무척 무덥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주말 주일까지도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서 특히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사는 게 참 바쁘다 보니 휴가도 미루고 오늘도 출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산속 계곡 소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귀라도 잠시 휴가 보내시고요. 자, 이번 일요일이 입춘입니다. 무더위 조금만 참아주시죠. 금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